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희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느냐? 왜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거부하고 그렇게 바락바락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느냐?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존대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쓴 사람들인데 왜 유독 예수님만 이렇게 자꾸 외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가? 그러한 이제 의문점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 봅시다.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저 예수까지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걸 믿으면 그걸로 훌륭한 신앙이지.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한가? 예수님을 왜 외면하냐고 이렇게 물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태여 더 추가해서 믿을 이유가 있느냐? 아마 유대인들은 그렇게 따지고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는 참 신앙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참 신앙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꼭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느냐 또는 아니라 꼭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 그 두 가지 중에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네가 왜 생각하느냐 하는 그걸로 통해서 참 신앙이냐 거짓 신앙이냐 이제는 판단한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으로 참 신앙이다 라는 것은 성경대로 한다면 그건 잘못됐나 봐. 그 유대인들이 한 거다. 그러면 누가 나서서 목사님 저는 참 신앙입니다 라고 나선다면 제가 그 사람한테 묻기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면 됐지 왜 거기다가 예수까지 보태서 믿어야 됩니까? 그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까지 포함해서 믿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걸로 오케이고 만사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 없다 하는 그 당시 그런 신학과 이런 가지고 얼마인지 나라가 태평스럽고 나라가 온 천지가 신앙적 분위기로 잘 유지되어 있었는데 마치 해방군처럼 그러니까 난데없이 예수란 자가 불쑥 튀어나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이다. 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불쑥 튀어나와 버리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이제 반발을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무슨 이유 때문에 반발을 안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데서 우리가 왜 무슨 높은 차원에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반발 안 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 전까지를 포함시켜줘야 그게 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 아무리 하나님 뭐 여호와 해도 예수 안 믿으면 그 하나님 다 믿는 거 헛기야, 그거 다 도루묵이야, 소용없어 라는 그런 요소가, 그런 절대적인 이유가 담겨 있을 때만 참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요소가 담겨 있을 때만. 그러니까 일반인들 하나님을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신을 존대해야 되고 신에게 만약에 신을 멸시하면 벌받는다 하는 그것이 온 인간 마음속에 다 팽배해 있고 그게 다 기본인데 거기에다가 그들에게 없는 성량, 없는 본성, 강제로 예수를 떠밀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자꾸 지금 자기는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억지로 예수를 믿어야 돼. 들을 밀락하니까 그들은 내가 튕가내었던 게, 예. 아,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저 하나님 잘 믿습니다. 네, 하나님 인정합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뭐, 그 정도 하소. 예, 뭐,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정상인데, 거기다가 예수까지 들이내지 마시고, 뭐, 하나님 잘 믿는 걸로 그만 정상인 줄 간주해 줘서 하고,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 성향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누구나.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외면한다 할 때 이 나무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회 할 때 예수 믿고 예수 바라보고 왔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신의 존재, 이 우주를 창조하신 어떤 인격적인 조물주, 그분을 의식해서 왔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누구나 예수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할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모든 인류의 대표. 그리고 그 유대인 조상은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은 죄의 근원입니다. 아담은 우리의 뿌리예요. 우리의 근본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날고 기도, 아무리 똑똑하도 아담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갖고 있던 그 성향, 아담이 갖고 있던 성품 그대로 우리가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은 뭐, 그 아담 안에는 아담은 신은 알지요. 인간은 모든 인간은 신을 아니까 하나님을 알지요. 하지만 거기에다가 예수가 담겨 있겠습니까? 아담 속에 예수가 담겨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겁니다. 아담 속에, 아담이 범죄한 아담 속에,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담 속에 들어오니까 그 약속을 통해서 아담은 예수를 바라봤지요. 그러나 아담의 기본적인 범죄할 때의 기본 성향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있지만 구체적인 약속된 어떤 분, 예수라는 분에 대한 의식은 없다 이 말이죠. 그걸 약속을 통해서 집어넣어주고 그것도 아담이 그런 믿을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믿을 능력이 줬을 때 비로소 그때 그들은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식으로 구체적으로 약속의 여자의 후손을 남겼구나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이 밝혀질 때 그때 아담은 그것을 수용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왜 유대인들은 제가 설교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답답해서 그런 질문을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수용한 게 어떻게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어떤 갖고 있는 자질에 대해서 나왔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면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자처하는 우리 속에도 뭔가 예수님을 잠시 이렇게 도외시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잠시 적게두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공산이 굉장히 노무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받아서 쉽게 순종하면 이게 정상인데 뭘 또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랑 들어가야 되느냐. 아, 이 양 믿을 거.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예수님 보내줬으니까. 지금까지도 잘 믿었는데, 추가 밥 하나 추가하는 식으로 예수 왔었다는 정보 하나, 그 지식 하나를 또 추가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추가해버리면 그거는 엉터리 신앙입니다. 그건 엉터리 신앙입니다. 요거들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 보고 나를 믿으라 할 때는 내가 하는 잘못이 있는데 추가해서 나도 하나 믿어도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런 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할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 잘 믿고 있으니까 추가해서 내가 하나님 아니다. 나 하나 더 추가해서 보태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알지 너희들은 몰라 이런 식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우리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 하면 어째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 순종한다는 이것이 어째서 잘못되었는가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못된 죄인을 위해서 우리 구세주 보내셨구나 내가 나가서 영접해야지 이렇게 되어야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복잡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황되게 생각하실 건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욥기를 예를 들겠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새 친구 나오고 욥 나오죠. 그런데 욥기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 편 들었냐 하면 욥 편에 들어버립니다. 욥은 정당하고 욥의 친구들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래 편을 갈라버립니다. 그러면 욥 친구들이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도 같이 보면서도 하나님은 정당치 못하다 하는데 우리가 욥의 친구를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거 참 신앙적이네. 아니,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밖에 모르네. 아니, 구구절절 신앙적이고 은혜롭네. 야, 이거 욥의 친구들 부흥사하면 되겠다, 부흥사. 세상에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욥기를 보면서 욥의 친구들 이야기를 하면서 다 동의했는데, 욥기의 마지막에 와서 욥의 친구들은 정당치 못하다 할게. 갑자기 욥 친구 편에 섰던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신앙이 밑둥지부터 뭔가 와이다가 와르르 무너질 판이에요. 욥기를 하나님께서 욥기를 우리에게 남기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그 아담의 근성, 아담이한테 물려받은 그걸 죄 속의 아담 아닙니까? 죄의 지배받는 아담의 근성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이 남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그 물러받았다는 것이 뭘 물러받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걸 누가 대변해서 보여주냐 하면 욥의 세 친구가 그걸 대신해서 다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끝에 결론을 모르고 욥의 세 친구를 이야기 들어보니까 세상에 구구절절 바른 소리다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와서 완전히 하나님 뒤통수 치기를 욥의 세 친구의 말은 옳지 못하다 해버리니까 욥의 세 친구만 옳지 못한 것이 아니고 욥의 친구에 동조했던 우리도 같이 졸지에 완전히 이건 뭐 신앙도 아니고 뭐 엉망진창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새 친구 편에 서서 욥을 동조했던 우리는 그럼 다시 하면 욥을 다시 봐야 돼요. 그럼 욥은 정당하다. 그럼 욥은 왜 정당하냐 이 말이죠. 왜 우리는 불의하고 왜 욥은 정당하냐 이 말입니다.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내 이야기를 쭉 이렇게 욥기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구구절절 어제 하나님 중심이고 주권주의예요.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 앞에 누가 어렵다 하는 누가 있겠냐. 이건 엘리바스가 나이 많은 엘리바스가 아주 강조한 겁니다. 네가 회개하라. 그런데 빌다스 말하기를 네가 어려우면 비록 시장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상대할 것이다. 빌다시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말이 다 정당치 못한 겁니다. 그럼 왜 정당치 못한 건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파고 들어가서 그 핵심을 파헤칠 것인가?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는 것은 개인을 향한 주권이 아니고 전체, 이 우주 전체를 향한 주권이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유를 네가 아느냐? 광야에는 농사 짓는 땅이 없습니다. 밭이, 밭대기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인간들 입장에서 보서는 그 하나님의 광야에 비 내리는 것은 그는 그건 허비한 거죠. 비를, 그 귀한 비를 허비한 게 돼요. 요업의 잘못도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그저 왜 나에게 고난을 내리십니까?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고난을 주십니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요 개인을 다루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다루는데 요업은 그걸 개인적인 성량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감 잡힙니까? 지금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과 욥 세 친구보다 월등한 이유가 뭐냐? 엘리후가 아니 월등한데 욥과 욥 세 친구보다 하나님이 월등한 이유는 욥의 친구하고 욥이 다 전부 다 개인적인 문제. 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신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런 개인적인 문제에 집착해서 고난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욥께서 하나님의 뜻은 광야에 비 내리는 이유를 아느냐? 저 해를 만들, 별을 만들 때 네가 욥아 네가 있었느냐? 사슴이 새끼 놓을 때 네가 있었느냐? 라고 묻는 것은 왜 자꾸 네 개인적인 문제에 집착해서 이 하나님을 접근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가 금방지기 지가 모른데 예수 당신은 하나님 아니다 어떻게 금방지기 그런 소리를 하느냐 말이죠. 욥의 세 친구들은 뭘 몰랐느냐 하면 욥이 고난받는 이유를 몰랐어요. 욥도 몰랐고 욥 세 친구도 몰랐어요. 왜 고난받는 이유를 몰랐냐 하면 개인적 하나님과 자기 개인을 생각했기 때문에 나 같으면 저런 험악한 고난을 안 받는 거 보니까 나는 이렇게 착하고 그만큼 고난을 받는 욥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착한데 저 내보다 더 나쁜 놈들은 고난 안 받는데 와 내한테 고난 받는가? 그 욥 세 친구가 욥이나 네 명 다 전부 다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개인적인 문제에다가 전부 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거기다가 모다 놀라 했단 말이야. 개인적인 문제에 하나님을 이거 전부 다 집착시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비 내릴 이유는 아느냐 하고 추측하시면서 네 괴롭혀갖고 고난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 의미와 그 이유를 네 욥이 하나님한테 물어갖고 고난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사람이 어떤 고난을 받으면 묻잖아요. 묻게 말해 이거든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데 저한테 고난이 옵니까? 묻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을 잽이조차도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욥이 몰랐던 거예요. 광야에 비 내리는 거 아니냐. 광야가 비 맞으면서 하나님 저 광야인데요. 농사지는 광야인데 왜 비를 내리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까? 안 묻지요. 그런데 욥 니는 뭐래 묻냐 말이죠. 고난 왔으면 고난 온 줄 알아야지.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 아담의 죄성을 갖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극복이 안 돼요. 아무래도 극복이 안 돼요. 우리는 옆에 사람 주사 맞으면요 안 아파요. 한 사람 주사 맞으면 안 아픈데 나에게 내 학기 주사를 하면 그럴 경우에는 아파요. 아플 때 필요해서 우리는 의사 선생님 주사 무슨 의미로 주사를 놓습니까? 꼭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뭐 합니까? 당신 미워서 주는 게 아니고 이 동네 구역 그거 해가지고 전염병 들어가지고 다 한다고 왜 당신은 당신 남 주사 맞을 때 가만히 있다가 당신 맞을 때마다 왜 의미가 뭡냐 이렇게 묻냐 말이죠. 의사 선생님은 당신을 미워서 또 당신이 좋아서 일부러 당신을 지목해서 주사 내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은 당신 말고 지금 딴 데 정신 다 있는데 왜 당신은 어떤 있는 모든 문제를 나에게 이렇게 기대해서 그렇게 나의 의미는 뭐냐 이렇게 묻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자 욥은 하나님은 나 저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물음조차 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입을 다물어 보잖아요. 욥이 뜻이 내가 모르는 뜻이 있겠지 이게 바로 하늘의 별 같고 예? 그리고 저 들불에 있는 그 저 있는 백합이나 하나의 하늘의 별이나 백합이나 돌멩이처럼 광산에 있는 어떤 그 금속처럼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받는 그 식이에요. 하나님 겨울철 아닌데 왜 왜 가을철에 벌써 눈이 옵니까? 묻지 마라 이 말, 묻지 마라. 그걸 물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왜 나쁜 짓 했는데 아무 차도 없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옵니까? 묻지 마라. 그걸 물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묻게 되면 물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들리는 거예요. 그 물음 자체가 물어서 생긴 그 분위기, 물어서 생긴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오늘 보면 요한복음 10장 들어봅시다. 욕기에서 고난이 일방적으로 오듯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파견했습니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들 보세요. 대부분의 한 반응이 네가 어찌 하나님이냐, 참남하다, 금방지다. 참 니 외람되네. 니 참 외람된 놈 아니야. 니가 어찌 하나님이냐 갖고 물음을 던진 거예요. 물음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답변이 간단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이 되신 분이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하나님 왔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됐느냐 이거 물어요. 마치 옛날에 아까 전에 제가 설명 욕계와 똑같이요. 욕계와 똑같은 거예요. 유대는 뭐냐, 예수 당신이 왜 들려 우리 곁에 나타났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하지 말아요. 아니, 아버지가 보내서 나타났는데, 나타났으면 나타난 줄 알고 믿으면 그만이지. 왜 나타났느냐를 왜다 시비 걷는 네 마음 상태가 그걸 먹었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담의 속성을,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띄우기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측정하고 자기가 예상한대로 안 하면 그것은 아닌 걸로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내 말과 달리 하나님께서 관계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경의 시편 그 나오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오지. 34절에 너희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너희 신이라 했는데 너희 신 맞나? 너희 신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수습해? 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은 뭐냐면 시편 82편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오실 예수님께 적용하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시편 86편 거기 보면 너희는 무지 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투가 흔들렸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패같이 하나같이 엎어지로다. 인간은 아무 말씀을 줘도 그거 보통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말씀을 줘봤자 결국 그들은 뭐로 넘어져가느냐, 보통 사람처럼 짐승처럼 망해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 자기가 있으니까, 하나님 계시고 말씀 지키는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내하고 관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만약 그런 생각 간다면 우리 신학 수정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 신앙을 파괴시켜버려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요한의 친구와 똑같아요. 우리는 신은 없어요. 무슨 일만 터져도 반드시 나와 얘기하시켜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애가 대학 때지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어디 몸이 아프면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의미는 무슨 의미? 하나님은 예수님 봐라. 예수님 보기는 보는데요, 요번에 왜 차가 왜 배터리가 나갑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예수님 봐라. 예수님 예수님 보겠는데요, 왜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손정국의 기도 듣겁니까? 예수님 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 보는데요, 그게 우리나라에 무슨, 우리나라가 그 기운이 설락한 겁니까? 맨날 유대인들처럼
왔다는 의미를 몰라요. 따로 오신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이 따로 오신 의미를. 예수님과 달릴 때 강도 있었잖아, 강도. 강도할 때 옆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예수여, 당신 메시아라며? 메시아 같으면, 메시아 같으면 우리가 지금 사형 선고받아 달렸는데, 당신이 메시아다면 명시하다면 어떤 놀라운 신의 기적을 한번 일어나보라고. 우리를 당신 십자가에서 내놔준 믿을게. 이래 나왔습니다. 자기가 응답하셨어. 근데 옆에 있는 강도는, 주의 나라 임할 때, 이, 벌써, 이,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를 보는 게, 자기 입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왜? 자기는, 뭐, 나는 강도인데 뭐 구원받겠나? 죄 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도대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왜 내 말고 하나님께 따로 누구를 곁에 보내시는가? 왜 우리 곁에 누가 나타나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우리 행동 관계 없어요. 우리가 차별을 하든, 간음을 하든 관계 없다, 하겠네요. 제가 이런 말 해요. 오해 많이 받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 행동과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자꾸 사람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와 응답이 안됩니까? 주여 이룰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신을 보일 수 없어. 보여주는 뭘 보여줘? 예수님 왔으면 되었겠지 뭐. 예수님 이 땅에 왔잖아요. 그 강도도 오늘 밤에 낙원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됐지 뭘 원해요? 그래서 뭘 원하는데요? 예수님 오셔서 자기 귀한 생명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면 그걸로 된 거지. 무슨 의미를, 무슨 또 다른 사기 나온데 남 말고 남과 차별화된, 남과 변별질이 된, 남은 안 되는 게 내 것만 챙기는 뭔가 있어야 됩니까? 그 얼마나 그 욕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유대인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욕심쟁이, 너 애비는 막이라 했어요. 아, 옆에 와도 모르나, 옆에 와도. 유대인 뭐 하는 거야. 너가 내가 옆에 와도 모르냐. 그 유대인들이 욕 시커 얻어먹었는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이 유대인처럼 욕 얻어먹어야 돼요. 예수님 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 일체 우리 행동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의 도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주겠다는데 왜 말이 많냐 말이야.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데 왜 땅 궁정궁정 소리가 왜 튀어나오냐 말이죠. 얼마나 영생 주음을 모독하면 그런 소리가 튀어나오겠습니까? 그걸 가깝게 이어보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신분했고 심판했잖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를 신분하고 심판합니다. 어떤 식으로? 예수님 제가 기도 한 40일 할 테니까 내 손도 되나 안 되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고 심판하고 신문하겠습니다. 내가 평소에 아주 소박하고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아주 생각해놓은 고상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어주시면 하나님 예수님 좋은 구세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 하나님 씁쓸할 거예요. 자기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신문하고 결국 신문하고 난지 뜻도 안 되면 이거 예수님 나는 예수님보다 하나님만 더 섬길래 이렇게 유대인들을 전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피하지 않다 했는데 그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었어요. 시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신이다 하는 그것은 결국 남은 안 되고 남은 전부 아담의 계통이니까 남은 다 실패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말씀을 완성해서 우리 곁에 쓰였습니다. 정말 자꾸 그 욥 친구나 욥처럼 자꾸 하나님한테 무슨 뭐 왜 저렇게 이렇게 고발을 합니까? 참 못살게 굽니까? 왜 내 뜻대로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을 왜 참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짜증내지 마세요. 짜증내면서 성길 짜증받을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지. 사랑해도 모자랄 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마치 시험이 만난 것처럼 짜증부터 내고 한탄부터 퍼붓고 원망부터 퍼붓는 아마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할 겁니다. 네가 광내 비내는 이유를 아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전체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것 예수님 생명 주심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한테 따지고 달려들고 예수님께 항변하고 예수님을 못 살게 구는 그 태도, 그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행세를 하면서 평생을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일체 우리의 어떤 행동도 불문에 붙이고 오셨다는 이 놀라운 자비와 용서하심을 우리는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